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게부 정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네게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뒤에 화면을 제 파워포인트로 좀 넘겨주시죠. 네게부, 위험한 기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이 네게부 정신이 성경에서 굉장히 빛납니다. 그러면 성경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게부 정신을 오늘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때 이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자주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헬라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카이로스 신, 이 신은 기회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신, 기의 신이 왜 카이로스가 됐는가 하면, 저 앞에 보면은 저울을 카이로스 신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저울질을 빨리 하고 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날개가 다리에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카이로스, 무슨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순간 빨리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냥 넘길 것인가 하는 저울질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로 넘어가는 순간 뒤가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 잡아야 되는데 이 저울질을 빨리 하고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나가기만 얼마나 빠른지, 날개가 네 개예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기회의 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은 자주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판단하고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회를 순간에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본보기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킬 때 성경의 땅이라는 지역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땅에서 서쪽으로 약 8,000km를 가면은 그 중심을 해서 성경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의 땅을 가까이 가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곳 중심으로 왜 역사가 펼쳐졌는가 봤더니, 한쪽으로는 아시아가,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가,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이 펼쳐지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갈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과연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그들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합니다.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는 일단 방향 감각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도를 놓고서 그립니다. 그래서 북쪽이 위로 생각하고 왼쪽 그러면 서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이 좀 많이 틀립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동쪽이 항상 위고, 그리고 북쪽은 왼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NIV 성경만 보더라도 왼편을 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앞에 있는 것은 동쪽이요, 왼편은 북쪽이다. 오른편은 당연히 남쪽이고 뒤는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도 원래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놓고서 보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건 하나의 말씀을 볼 때 내 안경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성경질이라고 고고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고고학 물건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뜨끔하게 하고 가장 좀 씁쓸하게 하는 그 토판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토판. 이 토판에는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뭐 글씨가 써 있죠. 고대 히브리어로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글씨에 아주 충격적인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남쪽 부근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스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했노라. 이것이 발견된 그 시점이 대체 대부분 이 대강 어느 때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부시고 그 다음 이후에 그 세대에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때 같이 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죽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록에 의하면 아세라 목상은 사마리아에 그저 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된 글입니다. 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는 없앴는데 아 봤더니 바알 선지자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을 섬기다가 바알을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딱 집어넣습니다. 여호와와 아세라. 그분이 우리의 신이다. 이런 사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양 손금이 지어지도록 빌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동양에 있는 어떤 신보다 강한 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수를 딱 옆으로 비껴놓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근데 이게 비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예수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것과 그 다음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새벽 기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문명과 우리 시대에 있는 문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기다 껴 맞추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즉시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접어드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 위는 북쪽이고 자, 왼쪽은 북쪽이고 그리고 위쪽은 이제 동쪽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중부에서 중북부 지방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에서 뚝 떨어지면서 평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평지가 바로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게부 정신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에는 자주 남방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광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보듯이 광야와 산지 사이에 있으니까 이 네게부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은 때로는 광야가 되고 때로는 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광야지대, 반사막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다. 왜 네게부를 얘기하냐면 네게부 안에 그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 점이 보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랄에 왜 갔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 왜 그랄로 갔을까요?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특별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거기 가서 물을 얻을 수 있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의 가장 가장자리인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서 그랄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어떤 덤프트럭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먼지를 아주 엄청나게 날리면서 갑니다. 이게 그랄 지역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비가 여름에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오로지 비는 겨울에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지금은 이런 식의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고요. 겨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조금씩 내려줘야지 되는데 이 내려줘야 되는 이 비가 안 오면은 여름에는 더 살 수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가을 우리나라 추석 정도가 돼갖고 내리는 그 이른 비를 통해갖고 이 밀 같은 것, 보리 같은 것을 뿌려갖고 약 아주 조그만 이렇게 자라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흉년이 들면은 이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를 잘 보면 7년 동안 흉년, 또 7년 동안 풍년, 연달아서 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번 흉년이 들자마자 이 지역의 특성상 내년에도 흉년이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 이삭도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가려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마지막 도시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랄에서 바라본 곳입니다. 그랄은 그나마 앞에 좀 시냇가가 하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있었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고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왕이 거주하면서 이 남쪽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주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거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흉년이 들 것 같은데 이거 거주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겠다. 자,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이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에서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해보십시오. 죽어라고 안 믿을 것.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나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나는 이렇게 쉽게 믿었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현대에서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에서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믿어진 이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나가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의 복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 성경의 히브리어로 나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라카라고 부릅니다. 브라카. 브라카라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역대하 20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브라가 골짜기에 여호사밧이 이 3일 동안 사흘에 걸친 물건을 갖다가 쟁겨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호사밧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기 동쪽에서 모압 왕과 암몬 왕과 세일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연합군을 이뤄갖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턱 밑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마을에 와갖고 이제 쳐들어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확신에 차갖고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자. 군대를 앞세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찬양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엔게디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사 사람들을 서로 쳤다가 또 자기네끼리 쳤다가 결국 자기네들 치고 모두 다 헤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봤더니 이건 다 도망가고 이 전리품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놓은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원어는 브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브라카라는 뜻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정확히 축복이 브라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근데 이 브라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게 베리카라고 하는 브리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못이라는 말. 연못 혹은 풀장 혹은 조그만 호수를 얘기할 때 바로 브리카라고 부르는데 이 말도 웅덩이하고 또 축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웅덩이하고 축복이 동일한 것이냐? 이건 이스라엘에 살면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없는 지역에. 그래서 빗물이 모이는 그 장소가 굉장히 귀한 장소예요. 그 모이는 장소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모여갖고 모여있는 이 풀장 조그만 연못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라가 골짜기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넓히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의 개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온전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마다 이 사람이 벌쩍 뛰어가고 어디를 가라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뛰면서 예배하는 자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한 자가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온전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결단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을 주실 때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를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데 산상수훈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복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복이라 복된 사람을 지칭할 때 가난한 사람,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삭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가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복을 주겠다 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그 뒤에 한 6개월은 지나야지 농사의 때가 되는데 6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리는 그 시기가 다 왔습니다. 그는 이곳 옆에서 유목민으로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제 농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다 뿌릴까? 이 그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 동쪽 부근에는 시냇가가 하나 흐르게 됩니다. 시냇가 있는 곳에다가 씨를 뿌릴까? 아니면 이 넓은 들이 있는데 이 들에다가 씨를 뿌릴까? 그럼 시냇가에는 그래도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물이 있어갖고 그것을 떠갖고 곡물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다 이곳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이 개천 옆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야. 이삭은 어디다 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축복의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다 뿌려야 될까요? 2번 지역에다가 뿌렸습니다. 넓은 들에다가 뿌렸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 저 씨 다 날리려고 하는구나. 황토바람이 불어갖고 이 뿌렸던 씨앗들이 다 날아갈 텐데. 그는 예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곳에 뿌렸을 것입니다. 뿌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비웃는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이삭이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씨를 뿌렸고 그 뒤에 나타난 결과가 이렇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 곡식들은 익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곡식으로 마련되었어. 들판에 심었던 것들은 자라나서 알곡이 되었지만 그러나 냇가에 심었던 것은 그에 따라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모든 씨들을 다 쓸어내려 버렸습니다. 곡물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격 때문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게브 정신의 기초입니다. 어떤 기초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올인을 하면 100배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 그가 믿지 않고 저 물가에나 어디 애굽에 내려가서 심었다면 아무것도 못 얻는 그런 제로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100%, 100배, 의지하지 않으면 꽝, 아무것도 못 얻는 그런 결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살아왔고 또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교훈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머리가 비상해갖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웠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잘 보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100배를 얻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이건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축복을 받아내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까? 봤더니 이상하게 축복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장자의 축복.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의 길은 두 배로 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두 배로 준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자기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잠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이 형님한테는 두 배를 주고 나는 그 찌꺼기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안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야지. 우리가 잘 알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러면 산다고 사지고 판다고 팔아집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형님한테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형님의 축복도 자기가 가로채버립니다. 형님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돼버리죠?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뀝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왜 야곱에서 나왔을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고 그 삶 자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로 점철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택해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온 성도들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왜 삼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야곱이야말로 네게브 정신,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걸 가장 먼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강점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앞에 보면 얍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부니엘과 마하남이 있는데 이 부니엘이 있는 쪽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죠? 형님이 지금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같이 도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부여잡습니다. 응답하옵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형님을 제발 막아주시든지 내게 길을 좀 열어주시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그는 엉치뼈를 다쳐갖고 천사가 엉치뼈를 쳐갖고 어긋나갖고 허리가 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만 하나님께서 축복만 주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 주시니까 100배를 얻었는데 내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졌다는 의미로 이름을 줍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며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신앙, 그리고 그 축복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축복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네게브의 정신은 빛이 났습니다. 이삭은 그가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는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어서 영광의 이름뿐만 아니라 형님과도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그는 이제 자기가 모시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겠다고 합니다.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엘리야도 오지 말라고 했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도 이제 가지 말아라,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장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내게 영적인 장자를,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심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소원한 것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이름을 치자면 개똥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나스 족속 갈렙. 그나스는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족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양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중에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족속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열두 사람이 갔을 때 믿음으로 그 정탐꾼의 보고를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당연했죠. 왜냐하면 모세의 수제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거룩한 장소를 다 보고 시내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뭐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틀렸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10명과 틀리게 저기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거대한 건물과 거대한 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그러나 열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거대한 성과 그리고 큰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한, 간식거리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모세는 양편이로 나눠 있는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드디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까지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약속했듯이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산지가 무슨 산지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정탐할 때 가보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있는 그 땅을, 그 산을 일명 선산이라고 부릅니다. 선산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장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장자가 되어야겠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많은 땅도 있지만 선산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거기 안악 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자리 잡고 있지만 내가 그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갈렙의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을 축복을 사모하는 이 비전은 성공을 해서 이제는 현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드디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그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한 유대지파의 사람이 나왔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개똥에 불과했던 이 갈렙이 드디어 그의 꿈을 그 뒤에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선점했던 그 땅을 통하여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갈렙처럼, 엘리사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게부 정신을 가졌던 많은 앞에 있는 선조들과 또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종 약속을 해주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붙들 때, 네게부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품었던 이 정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또 그로 인하여 세움을 얻는 오늘 하루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갈렙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갈렙이 구하였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산지를 주시옵소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엘리사와 갈렙이 사모했듯이 저도 사모하오니 주님, 그 축복을,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손을 펴십시오. 이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게부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면서 주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